보통 우리가 아주 거대한 현수교를 차로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를 건널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완벽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눈앞에 엄청나게 굵은 쇳줄이 다리를 꽉 지탱하고 있는 걸 직접 보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 수학이랑 물리학의 법칙이 나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고 또 수치화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기대는 것만큼 인간한테 그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다리 위에를 걷고 있는데 막 나를 튼튼하게 지탱하던 그 두꺼운 쇳줄들이 순식간에 그냥 연기로 훅 변해서 흩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그쵸. 우리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고대 문헌의 세계로 딱 발해드리는 순간 바로 이런 아찔한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그 실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면 매일 무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내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의 거대한 군사력일 수도 있고, 막나 자신의 탁월한 업무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 실내의 실체를 철저하게 해부해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자료는 존 오스월트 막사의 이사야서 22장 그리고 23장 강의 문헌인데요.
네, 맞습니다. 권력이나 부, 또 정치적인 술수 같은 그 모든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신뢰가 어째서 결국에는 0, 그러니까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아주 낱낱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를 관통하는 거대한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할것 같아요. 이 텍스트의 아주 본질적인 주장은 창조주를 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목적에 쓰임받는 종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아, 창조주를 신뢰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사야는 앞선 13장부터 21장까지 바벨론, 모압, 애굽 같은 그 당대의 슈퍼파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군사력이나 부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엄청 혹독하게 경고를 해왔거든요.
맞아요. 주변 강대국들을 믿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22장에 딱 들어서면서 아주 충격적인 방향으로 카메라 앵글이 획 틀어버립니다.
사실 주변 강대국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가 발동하잖아요. 약간 그래, 세상에 믿을 힘 하나도 없다. 그냥 내 조국이랑 나 자신만 믿고 가자. 이렇게 굳어지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렌즈를 들이댄 곳은 놀랍게도 바로 자기 조국, 남유다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너희라고 다를 줄 아느냐? 스스로도 믿지 마라.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은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유다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상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상의 골짜기요? 이상, 그러니까 비전을 보려면 산 정상에 올라가야지. 깊은 골짜기에서 무슨 넓은 이상을 본다는 건가요? 이거 완전 모순어법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산 정상에 딱 올라서야 그 지평선 너머까지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깊은 골짜기에 갇혀서 바로 코앞에 절벽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아, 약간 전형적인 터널 시야 상태를 꼬집은 거군요.
네, 아주 냉소적으로 비꼰 표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엄청난 정치적, 외교적 통찰력이 있다고 굳게 착각했지만, 실상은 나무 몇 그루만 보고 다가오는 거대한 산불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뼈아픈 지적이네요. 근데 이 냉소가 왜 그렇게까지 아픈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원전 701년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겠죠.
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황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무참히 짓밟던 때였습니다.
아, 그 당시 아수르라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쥐고 있던 진짜 깡패 국가였잖아요. 막 포로들한테 잔혹하게 대하는 걸로 악명도 높았고요.
그냥 잔혹함을 넘어서 완전 조직적이고 압도적인 살인 기계였습니다. 유다의 46개 요새 도시가 차례대로 함락됐거든요.
46개나요?
네. 가장 강력한 군사 방어선이었던 라기스마저 뚫렸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 딱 하나만 덜렁 남은 상태였죠. 그야말로 완벽한 벼랑 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아수르 군대가 막 히브리어로 항복하라고 소리치면서 지독한 심리전을 펼쳤던 그 상황이군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역사에 남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몰살당하고 또 이집트 군대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아수르가 포위망을 풀고 본국으로 완전히 철수해버리죠.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숨통을 조이던 적들이 먼지처럼 싹 사라진 거잖아요.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죠.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기 진짜 일보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면 당장 샴페인 터뜨리고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보통은 그렇겠죠.
근데 이 강의 자료를 보면 이 파티 한가운데서 이사야 혼자만 구석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진작 지독하게 분위기 망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혼자만 딴 세상 사람이었죠.
사실 이 상황이 약간 전쟁터에서 어쩌다 목숨은 건졌는데 밖을 보니까 국토는 다 불타고 경제는 파탄 난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 그러니까 일종의 피로스의 승리 같아서 이사야가 그렇게 슬퍼했던 걸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당장 성문을 막고 있던 적들이 사라진 것만 보였지만 이사야의 시선은 그 골짜기를 넘어서 150년 뒤를 향해 있었거든요.
150년 뒤요?
네. 결국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그 끔찍한 결말을 긴 안목으로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숲의 종말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텍스트에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장치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유독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반복해서 쓴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는 Lord of Host잖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고대 이교도들의 세계관을 보면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 즉 하늘의 군대를 자신들의 기룡 화복을 쥐고 있는 숭배 대상으로 여겼거든요.
아, 별들을 신으로 모셨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모든 우주의 군대가 오직 여호와라는 단일한 창조주의 소유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와, 그거 당시 문화권에서는 진짜 엄청난 도발 아닌가요?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숭배하는 그 별의 신들, 사실 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부하들에 불과해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배짱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염세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옥상에서 벌이는 파티는 그냥 어쨌든 오늘 살았으니까 마시고 취하자는 지독한 현실 도피적 망상일 뿐이거든요.
아, 가짜 기쁨이라는 거군요.
네. 반편에 이사야는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역사의 승리를 이끌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즉, 끝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현실적인 기쁨이요?
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동족들이 그 거대한 진리를 보지도 못한 채 멸망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광란에 질주라는 꼴을 보니까 진짜 뼈를 깎는 애통함을 느꼈던 겁니다.
아, 확정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무수히 죽어갈 아군 병사들을 보면서 눈물을 쏟는 장군의 심정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끝을 아는 자의 슬픔이라 뭔가 가슴이 되게 먹먹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맹목적인 파티를 여는 헛된 망상의 문제라면 약간 반대편의 극단은 어떨까요? 막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영웅적인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네.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펼친 방어 프로젝트를 이 자료에서 자세히 보니까 이건 거의 고대 엔지니어링의 기적이더라고요.
히스기야의 군사적, 건축학적 대비는 진짜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첫째로 적의 그 거대한 공성추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 넓은 성벽을 구축하거든요.
넓은 성벽이요?
네. 근데 놀라운 건 그 재료입니다. 성벽 근처에 있던 일반 백성들의 가옥을 아주 가차없이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돌이랑 흙 잔해들을 두 겹의 성벽 사이에 꽉꽉 채워넣은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적이 타격을 가할 때 그 충격을 내부 잔해들이 흡수하도록 일종의 완충지대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도의 전략이었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왕의 공무원들이 와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신 집을 좀 부숴야겠습니다. 벽 사이에 채워놓을 거거든요. 이러는 거잖아요.
고대판 토지수용권이라고 할 수 있죠. 불만이 엄청 났겠지만 국방력 강화에는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게다가 더 경이로운 수자원 방어 전술이 나옵니다. 포위전이 길어지면 성 안에서 가장 먼저 고갈되는 게 식수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끊이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벽 기드론 골짜기에 노출되어 있던 그 기온샘의 물을 성벽 안쪽으로 안전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거대한 지하 터널을 파버립니다.
터널을 팠다고요? 바위를 뚫어서요?
네. 단단한 암반을 깎아서 무려 533m 길이의 수로를 만든 겁니다. 양쪽에서 막 동시에 파고 들어가서 중간에 정확히 만나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토목공사였어요.
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준비나 정치적 결단력만 보면 이건 진짜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왕인데요. 사실 성경의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봐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도 일으킨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존 오스월트 각사의 이 이사야서 강해를 보면 이 훌륭한 영웅의 치명적인 결함을 진짜 냉정할 정도로 파헤칩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외에는 무결점의 영웅을 갈코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군사적 방어를 다 해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지으신 일을 악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악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이사야가 비판하는 지점이 아주 정교해요. 성벽을 헐어서 보강하고 수로를 뚫은 그 치열한 행동 자체를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건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죠.
그렇죠. 할 일은 해야죠.
문제는 그 모든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서는 오직 그 자신이 만든 물리적인 방어벽 자체만을 맹신했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벽돌이랑 물길의 시선이 딱 갇혀서 이 거대한 역사의 판을 짜고 계시는 창조주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 역시 그 골짜기에 갇혀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아주 정교한 터널 시야인 셈입니다.
와, 청취자님, 이거를 우리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막 우리가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려고 엄청 정교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끄덕없도록 자산을 다 분산해둡니다.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놓고요.
현대인들의 필수 과제죠, 사실.
네네. 근데 정작 나는 이 안전한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존재론적 기초는 완전히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완벽한데 중심이 텅 빈 거죠.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도대체 창조주를 악망한다는 건 이 팍팍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한 5분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창조주를 악망한다는 건 삶의 위기 순간에만 미친 듯이 눌러대는 비상벨이 아니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참호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 참호 속에 무신론자 같은 게 아니군요.
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나의 커리어, 내 재정적인 선택, 나의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거대한 장기적 계획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고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삶의 주파수를 당장의 생존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에 맞춰놓는 그런 치열한 일상의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죠.
삶의 주파수를 맞춘다. 이 표현 진짜 좋네요. 여기서 이 강의 자료에서 제가 읽으면서 가장 서늘하게 다가왔던 대목이 딱 떠오르거든요. 창조주를 악망하지 않고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계속 외면하려는 태도가 끝내 어떤 아주 귀귀한 철학을 낳는지 보여주는 부분 있잖아요.
아, 이사야서 22경 후반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언 말씀이시군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네, 맞아요. 얼핏 들으면 그냥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는 순진한 쾌락주의나 카르페디엠 같은 낭만주의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심연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어둡고 파괴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쾌락을 탐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나 다가올 심판이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의도적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멀어버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장님이 되는 거군요.
네. 지독한 의도적인 거부의 메커니즘이죠.
아, 이 대목에서 그 오스월트 박사님이 소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꺼내드시더라고요. 라디오 수신기 비유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방 안에 아름다운 클래식 심포니부터 막 심장을 울리는 R&B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음악의 전파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전파는 끊임없이 송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의미하죠.
주파수는 계속 흐르고 있죠?
네. 근데 인간이 그 소리가 듣기 불편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기 손에 들린 라디오 수신기를 바닥에 냅다 패대기 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놓고 야 봐라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나를 사랑하는 신의 음성 같은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는 격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주파수 송출이 멈춘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감각기관을 파괴해버린 거죠.
맞아요. 이 자료에서 저희가 뭐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특정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원문 자료에서는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인물들을 예시로 들더라고요. 평생을 신성한 것들을 조롱하면서 오만한 태도를 고수하는 인물들의 비극적인 궤적을 설명할 때 말이죠.
이 라디오 비유가 진짜 섬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 무감각이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살짝 찔리는 작은 죄책감을 에이 뭐 어때? 하고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 타협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완전히 마비돼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줄장구를 짧게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마음의 거리낌이 느껴질 때마다 핑계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야만 그 영적인 수신기가 회복불능 상태로 부식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무서운 이야기 듣다 보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수신기가 고장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당연히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 라디오의 부품들이 생생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진짜 영적 붕괴는 막 격렬한 반항이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냉담함과 철저한 무관심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자기 수신기가 박살난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자에 몰두해 있다면 그게 진짜 치명적인 상태겠죠.
자, 그럼 이 개인의 영적인 붕괴가 스케일을 확 키워서 정치 권력이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확장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좀 볼까요? 이사야는 여기서 샘나라는 오만한 권력자,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대한 상업 제국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먼저 남유다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최고 실세인 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 샘나라는 인물은 높은 산 중턱 바위를 깎아서 자기 시신을 위해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무덤을 꾸미고 있었다고요?
네, 후세에 자기 이름 석자를 영원히 폼나게 남기겠다는 권력욕에 완전히 미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샘나를 향해서 너는 그 멋진 무덤에 눕지도 못하고 저 낯선 이국 땅으로 굴러가서 비참하게 객살고자.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선고를 내립니다.
비참한 최후네요, 정말.
그리고 샘나 대신에 엘리야김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그 권력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예언하죠.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주 든든한 표현이죠.
무거운 짐을 잔뜩 걸어두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족과 국가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듬직하고 탁월한 지도자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완벽한 신뢰의 대상이고요.
그렇죠. 이상적인 리더십입니다.
근데 2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 충격적인 반전을 던집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박혀있던 엘리야김이라는 못마저도 결국에는 사가서 부러질 거고 그 위에 매달렸던 모든 인간적인 영광이 바닥으로 산산조각 날 거라고 딱 선언해버리거든요.
아주 충격적인 결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결말이 나는 걸까요? 아니, 샘나처럼 자기 배만 불리는 부패한 정신이 몰락하는 건 너무 당연한 권선징악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김처럼 청렴하고 듬직하고 신실한 사람조차 결국 무너진다면 도대체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신실이죠.
오스월트 박사고 이 강의를 쓰면서 자기 엄청 뼈아픈 과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에즈베리 대학 총장직을 맡아서 정말 신실하게 밤낮 없이 헌신했는데 결국 인간적인 잣대로는 처참한 실패를 맛봤다고요. 청취자님, 우리가 보통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위로처럼 쉽게 건네긴 하지만 엘리야김처럼 훌륭한 사람의 결과마저 박살나는 이 지독한 허무함,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불편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해피엔딩이 무슨 자동판매기처럼 툭 하고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엘리야김의 몰락이나 오스왈트 박사의 쓰라린 고백이 증명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탁월하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영원한 버팀목, 즉 궁극적인 단단한 못이 될 수는 없다는 뼈저린 사실이죠.
인간은 영원한 닻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굳게 의지하는 아주 훌륭한 인간 지도자, 가장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마저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변치 않는 창조주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닻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인간이 세운 영광의 탑은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제로, 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가혹한 진리가 이사야 23장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서 딱 정점을 찍게 되는 거네요.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죠.
청취자님, 당시 두로와 시돈은 지도 귀퉁이에 있는 뭐 흔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이랑 아마존의 글로벌 물류망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고대 지중해 경제의 심장이자 거대한 상업 제국이었거든요.
네, 지리적 이점 어마어마했고요.
맞아요. 육지 쪽으로는 레바논의 아주 험준한 산맥이 천연 방어막을 쳐주고 있어서 적들이 육로로 쳐들어오기 힘들었고, 바다 쪽으로는 저 멀리 아프리카의 카르타고까지 식민지로 개척할 만큼 엄청난 해상 장악력을 과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와 지리적 이점을 꽉 움켜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대한 무역망과 축적된 자본이라는 자신들만의 아주 튼튼한 현수교를 광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까지 가서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도치를 올리던 두로의 상선들이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찬란한 고향이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와, 진짜 청천벽역 같았겠네요.
이 충격파가 키프로스를 비롯한 지중해 전역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엄청난 공포로 몰아넣죠. 이사야는 왜 이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는지 묻고는 아주 단호하게 답합니다. 인간의 그 오만한 교만과 물질적 영광의 극치를 짓밟아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인간의 탐욕마저도 통제하신다는 거군요.
네, 아무리 치밀하게 짜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나 극악한 인간의 탐욕조차도 결국 창조주의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단 1mm도 벗어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아주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 길고 묵직했던 심층탐구의 조각대를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과 23장이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진짜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국가의 막강한 군사력, 완벽에 가까운 재무설계, 화려하게 쌓아올린 커리어, 거대한 경제 시스템, 심지어 훌륭한 멘토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그 자체를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닷으로 삼으려고 할 때 결국값은 예외 없이 영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네, 절대적인 영이죠.
우리는 코앞에 위기를 면했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환상의 골짜기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합니다. 당장 내일 망할 길 모르니까 오늘 먹고 취하자는 그 고의적인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긴 안목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잖아요. 네 느낌이 정답이야.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는 오늘 당장 기분 좋은 게 최고지 하면서요.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탐구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은 은행 잔고나 사회적 지위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났을 때 진정으로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대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를 덮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라디오를 박살내버리고 찰나의 쾌락에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촉도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묵묵히 결과를 창조주께 맡기며 신실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오늘 대화 중에 언뜻 스쳐 지나갔던 그러나 모든 역사적 절망을 뚫어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꺼내면서 마무리의 여운을 좀 돕고 싶은데요.
어떤 개념인가요?
바로 영원의 지혜, 즉 진리를 보존해온 소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통찰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 사실 역사를 가만히 뜯어보면 인간 사회가 막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면서 아름답게 진보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시나이산에서 경험했던 그 빛나는 영광의 산꼭대기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라는 처참한 진흙탕까지 인간의 역사는 계속 끝없는 추락과 회복을 반복해왔죠.
맞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다수가 부패해서 환상의 골짜기에서 미친 듯이 파티를 여는 그 암흑의 시대, 리더십이 무너지고 나라가 통째로 망해가는 와중에도 진리의 명맥을 잇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실선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 얇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선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정치자님, 지금 정보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인간이 만든 견고한 시스템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에도 그 고요하고 영원한 진리의 실선은 우리 밑바닥을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수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세상에 당신을 위해 만들어준 그 거대하고 화려한 쇳줄들은 언제 안개 속에서 툭툭 끊어질지 모르는 연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죠.
과연 당신은 오늘날 옥상 위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유란한 파티 소음에 휩쓸려 춤을 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존재를 영원히 지탱해줄 그 은밀하고 단단한 진리의 실선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조용히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계십니까? 이 묵직한 진동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